자, 오늘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모여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아까는 이제 소개를 좀못 드렸는데, 우리 예전에 함께 오셨던 우리 남기우 형제님, 그 자매님 되시는 그 김영화 자매님하고 그 따님이 좀와 계신데, 이제 나중에 또 예배 끝나고 또 식사할 때 같이 좀 친밀하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으로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양과 목자, 이 개념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밀한 개념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개념이 생소한 그런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교회 이제 예배당 건물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치장에도 이게 양과 목자라는 이런 그림 또는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되고 또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도 그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양과 목자의 그런 이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사실 이 목자와 양의 개념이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도였다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 포도나무가 우리 그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셔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포도나무구나 포도나무의 가지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교회에 관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의미하셨던 나무라는 거, 이것도 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목자와 양의 경우도 원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목자라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두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와 연관성을 맺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16절에 와서 이제 교회와 연관성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떼의 그 무리,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 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그 한 우리에 속해서 한 목자와 한 양떼가 있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점, 요한복음 10장의 이 시점까지만 해도 지금 양과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일단은 조금 좀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중요치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한 의미를 또 요한복음 10장이 가지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이 I am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두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은 많은 것들을 일곱,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일곱 천사, 뭐 일곱 나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일곱 가지의 기적,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일곱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I am 선언, 나는 무엇 무엇이니라 하시는 그 I am 선언이 또 일곱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제 조금 이렇게 헬라어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이제 좀 표현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개의 그 예수님의 I am 선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나는 양들의 문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장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에 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15장에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0장에서 두 개의 I am 선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양들의 문이다 하는 이 선언과 곧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신 이 두 개의 선언은 이것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에 가서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신이라 라고 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단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이 이 10장의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양들의 문 또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코 이것이 평범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 여기려고 했다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앞부분에 요 이제 양과 목자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두 개의 비유 중에 앞부분에 이제 먼저 이 비유를 좀 이제 보는데요. 사실은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문 또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양과 관련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목자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고 대단히 비슷하지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게 또 조금 다른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논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개념들을 보니까 일단 양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 양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울타리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들의 문이라고 표현된 것이 그 울타리의 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문지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그 다음에 강도, 도둑, 낯선 자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유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선한 목자 이 비유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등장하고 이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앞쪽에 있는 비유, 양들의 문에 관한 이 비유, 이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명백하게 비유죠.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백하게 비유예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뜻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6절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이런 의미구나 하고 명백하게 뭔가가 다 이렇게 개념이 잡혔었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양들, 이것은 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양들이 누군지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까도 성경에서 제가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풀밭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 비유에는 이게 이제 어떤 그 개념, 단어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문지기는 과연 지금 뭔가, 문지기가 일단 등장합니다.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은 낮에는 이제 낮에 그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초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밤에는 그 양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울타리에 이렇게 이제 가두어 두게 되는데, 그 울타리를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이 지금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지키는 존재가 둘이 있네요. 목자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목자는 지금 낮 동안에 지금 이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이리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목자는 낮에 들짐승들로부터 주로 보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지기는 주로 밤에 누구로부터 보호하냐면 도둑이나 강도나 낯선 자들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임무는 뭐냐면 목자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 양떼가 한 사람의 양떼가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뭐 목동이라고 해도 좋고요. 작은 목자들, 그러니까 이제 분단받은 여러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들판에서 치다가 이제 이 울타리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울타리가 여러 개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서 넓은 울타리에 그냥 이 목자의 양, 저 목자의 양 이렇게 해갖고 여러 목자의 양들이 같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게 될 때 이 문지기가 어쨌든 정확하게 그 어떤 목자가 왔을 때 양의 주인인 어떤 목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동안에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목자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문지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자는 누군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목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묘사지요. 그리고 이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그 양들을 3절에 보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뭐 얘는 점이 많아서 점박이, 얘는 한 다리를 쩔뚝거려서 쩔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다 붙여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좀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개를 키우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서로 불러가면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들도 지금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목자의 음성도 기억해서 그래서 그 이름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자는 그 양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 양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도 지금 같이 대변하는 개념인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믿기로는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그 사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실명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떤 한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 이름은 기록을 안 해놨어요.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간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거든요.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이름은 아시고 당연히 기억하시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할 줄 몰라서 못해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잊어버리는 분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실수로 잊어버리시는 분이다. 건망증이 있는 분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주가 붕괴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양들은 이제 목자가 이제 울타리 앞에 와서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을 이렇게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양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다, 얘들아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반응하고 우리 목자네 그러면서 여러 섞여 있던 양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가 어이 가자. 가자, 이쪽이다. 이렇게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쫄래쫄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듣고. 참고로 그 양들은 시력이 되게 약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 이제 가는 거죠. 앞사람 궁둥이만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을 때 일단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죠?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리들이나 이 어떤 들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여서 이렇게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낯선 자의 음성은 오히려 피하고 도망간다. 5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둑과 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 또는 낯선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가 비슷하면서 또 조금 다르죠. 일단 도둑은 훔치기만 해요. 그렇죠? 강도는 뭐죠? 생명을 해해요. 해쳐요. 그렇죠? 그래서 도둑과 강도들이 와서 양들을 그냥 훔쳐가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양들을 다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양들을 파멸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강도와 도둑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 1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양들을 도둑질해가고 파멸시키는가? 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문을 통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간다. 양우리를 울타리를 타고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양들을 훔치고 또 하나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 아, 이 말씀은 좀 제게도 조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게 시점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도 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의 특성은 담을 타 넘는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타 넘는다는 그 특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개념이 문이라는 개념입니다. 문지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이 있겠죠. 문. 예수님께서 이 양떼, 양우리의 문, 문지기, 도둑과 강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아리송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문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목자의 포인트가 있는지 양 자체의 포인트가 있는지 도둑의 포인트가 있는지 낯선 자의 포인트가 있는지 문지기의 포인트가 있는지 이들이 종잡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딱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 이 비유의 독특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주였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대단히 학구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유대의 역사에 정통하고 나름대로 이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기를 이 사람들은 배운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양과 목자의 구도라는 것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를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이 표현들이 과연 자기들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뭐냐면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 이랬을 때 이거 우리말 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가르치는 목자라고 정상적인 목자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과 강도 얘기를 하셨을 때 저거 나구나 이렇게 딱 그렇게 느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도망치는 낯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것도 자기들하고 동일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목자 이 목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 목자가 그냥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문은 뭐지? 문은 도대체 뭐고 문지기는 도대체 뭐지?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이게 헷갈렸을 것입니다. 문은 도대체 뭐고 문지기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설명을, 이 선포를 듣고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주셨을 때도 의아했겠지만 내가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쉽게 납득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도 또 하나의 목자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은 그나마 이해가 조금 쉬웠을 텐데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문의 역할이 이 문의 역할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냐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누가 들락날락하지요? 양 뿐입니까? 예. 여기 잘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양들의 통로인 것이 맞습니다. 양들의 통로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문인 건 맞습니다. 꼴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이게 이제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의 어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 이 문은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다.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그것도 또 뭐 80에서 100년 사는 이 한평생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 문제를 문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문, 문 또는 어떤 입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예, 문에 이제 그 피를 발랐던 그 문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좋습니다. 예, 그 문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예, 또. 아멘. 예. 노아의 방주에, 예. 노아의 방주에, 그 거대한 방주에,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배 모양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주는 그냥 박스 같은 거예요. 박스. 예, 그 박스 같은 그 형태,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그냥 보관만 할 수 있는, 그 안에 내용물이 보관만 되는 박스 같은 거예요. 상자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웠을 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크. 근데 어쨌든 그 거대한 그 방주에 문이 딱, 열 개? 아,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모아서 노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짐승 끌어오지 않았죠? 아시죠? 짐승들이 나와왔어요. 노아에게 나와왔어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이 모세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갔을 때 누가 문을 닫으셨죠?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거 구원의 문이었어요. 구원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간 자만 살았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문에 대한 어떤 이 이미지, 구원의 문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또 있을까요? 성막의 문, 감사합니다. 성막의 문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동쪽으로 문이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동쪽은 지금 해가 뜨는 방향이고 성경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귀가 물론 이제 태양신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지요. 그러나 어쨌든 동쪽으로 난 그 넓은 문 누구든지 그 구원으로 구원 오라고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지나서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조금 더 좁지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갔을 때 또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 커튼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성소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모든 문이 다 지금 예수님 또는 구원의 문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문입니다. 또 있을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 예, 예루살렘 성전에도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이제 좀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죠. 예,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갈라진 홍해바다도 하나의 문이다. 예. 예,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예. 네. 네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 사다리 이렇게 해서 예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니까 넓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이제 구원의 문이라고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아 예 예. 거긴 구원받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오케이. 예, 아무튼 좋습니다. 또 아까 저기 라합? 라합이 이렇게 이제 그 창문에 이렇게 달았던, 예, 문, 예, 예, 예. 그, 예? 예?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으니까, 예,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 이제 주홍색 줄을 내 걸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동쪽에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동쪽에 그 에덴 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동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마치 정막하고 비슷하죠. 동쪽에 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취할까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도 취할까봐 쫓아내시고는 그 동쪽에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동쪽에 입구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명백하게 그것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에 이르는 어떤 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구원과 관계된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6절에도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14장 6절에서도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유일한 길, 유일한 문, 그렇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것은 유일한 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아버지께 다다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산에 올라가는 길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을 거예요. 어디서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만이 유일한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은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 새 세계 질서 얘기하는 이거 그래서 원 월드 거버먼트, 하나의 그 세계 정부와 하나의 세계 단일 질서와 하나의 세계 종교가 형성될 때 이 종교가 모든 종교를 포함하겠지만 단 저와 여러분 같은 골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거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그 명단을 부르실 때, 그렇죠? 양들의 이름을 아신다 그랬어요? 명단을 부르실 때, 출석부 부르시듯이, 명단 부르실 때 우리는 중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것은 이 구원과 관계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일 뿐만 아니라 목자의 통로도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통로도. 2절.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자, 목자들. 목자들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내내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대언자, 뭐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엘리야, 뭐 이러한 어떤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같은 이런 어떤 서기관들, 이 어떤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도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야 그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 않습니까? 물론 육체를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스퍼레이션, 그 영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서 오시고 언제 오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목자들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두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목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합법적인 통로다. 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그 자는 낯선 자이고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합법적인 통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유일한 통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하나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문이 동쪽에 하나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양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통로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야말로 문지기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고, 나머지는 낯선 자다 또는 도둑이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은 낯선 자예요. 이들은 양들을 훔치려고 한 자들이고 해치려고 한 자들이고 양들을 다 파멸시키려고, 강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양들의 파멸이에요. 양들의 파멸, 죽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잡아다가 뭐 이렇게 훔쳐다가 팔아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도둑이죠. 강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들의 문지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열어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지금 도둑이며 강도잖아요. 낯선 자들이고.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당연히 훔친 것이죠. 정상적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담을 타고 넘어서 또는 개구멍을 파고 양들을 훔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을 훔치고 파괴할 때 이들이 하는 일은 자기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아비가 마귀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양들에게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게 될 때, 즉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게 될 때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나를 먼저 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양우리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양우리에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저쪽 박성희 형제님이 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건 좁은 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은 대단히 좁은 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아까 예수님 자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이 예수님이신데 이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볼 때는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 불교 철학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잘 먹힙니다. 현대에 올수록 또 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여, 서양 사람들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불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현대 물리학과 이 불교가 뭔가 대단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불교는 그냥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네 안에 부처가 있고 네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아직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에 네가 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여러 사람에게 수용적인 것입니까? 네 마음만 그냥 잘 이렇게 다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와가지고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뭐 조상 중에 뭐 누가 원한이 있는 조상 때문이야. 다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뭐 구슬 해라, 뭐 몇 자리를 파서 뭐 어디로 옮겨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을 봐라, 뭐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 뭐 이 얘기가 다 뭐예요? 구원과는 관계 없는 얘기예요. 이건 다 그냥 세상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왜 사람들의 관심은 다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중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고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처럼 와서 군림해야 좋지. 그렇죠? 그래서 불교와 이 복음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이 그 석가모니는 그래도 이 왕의 어떤 왕자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는 뭐야 도대체. 이 무슨 말구유에 뭐 태어났다 그러고, 이거 뭐요? 아버지도 없다 그러고, 사생아요?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왕처럼 추대받다가, 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얻는 영광, 그러니까 크로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오는 크라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건 별게 아닌 거예요. 이건 초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현대에 와서는 특히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부패한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주 혐오하게 됐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주 혐오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워낙 사회의 인식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쁜 면을 너무 많이 봐와서 이걸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 자신을 문이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은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 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는 부활 생명의 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약의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거예요. 어디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실지 와서는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대언자들이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구약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심지어 양을 잡아먹고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문지기는 한 번도 그런 자들에게 합법적인 문을 열어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지기를 하나님 자신 또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목자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훔쳐다가 그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들이 양들을 다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 성전을 구약의 그 성전을 그걸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걸 다 차지하고 들어앉아가지고 강도인 것입니다. 누가 강도인지 명백하죠?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양우리의 문, 즉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양들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이들은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도 양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목양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양자라고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지체들 사이에서는 사실 같은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자의 일을 이렇게 목양자의 일을 이렇게 이제 수행합니다. 목양자의 자격과 목양자의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더불어서 이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스스로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일을 했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다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참 적절한 표현이고 또한 얼마나 또 감사가 되는 표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는 그러한 양들이 맞습니까? 예. 혹시라도 이 좁은 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발견했는데도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예수 믿고 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 예수 믿으면은 내가 사기도 못 칠 거고 거짓말도 못 할 거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그동안 누렸던 그런 것들을 못 누릴 것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좁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문을 들어가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처럼 지내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물론 그 풍성함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하늘의 기쁨을 자꾸 맛보게 되면은 물질적인 것들이 이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처음에 이 보다 큰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이 작은 기쁨, 세상의 기쁨에만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지 우리가 참된 기쁨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기쁨의 이 몫이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이 양들의 문 되시는 이분 안으로 꼭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92장을 같이 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92장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다. 49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자 구세주여 주님, 이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불 속에 있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아침에 식구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고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양들의 그 문이 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에 대해서 보다 깊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문 앞에 서서 그 문 안으로 결단을 하고 들어간 자들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원토록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 선택을 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친구들 중에, 친척과 이웃 중에 하나님,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평생에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를 행동과 말로서 보이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